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2020년 금요 기도회입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마지막 기도회를 마지막 이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귀하게 쓰셨는가? 왜 그를 보내셨는가?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에도 1등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초대교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둥사도라고 바울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이요, 똑같은 처지이지만 우리가 편의상 직급을 나눈다면 베드로는 항상 가장 교회 높은 곳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칫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다인 줄 아는 그런 고착화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이 있죠. 그것을 고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집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앞부분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간의 고집은 결국 회개하지 않는 그 굳은 마음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다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어려워져요.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내가 다 옳다라고만 하면 부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골이 깊어지고 진실한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고집인 것입니다. 그 고집, 내가 옳습니다 하는 그 고집만 가지면 하나님과 그 관계가 화평할 수가 없고 죄의 담이 생겨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둥사도로서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항상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 알고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의 집에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보고서 자기도 몰랐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부정할 줄 알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 하나님. 사람은 항상 외모를 보고 베드로도 외모를 보았기 때문에 그의 행정마다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십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 것이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것만 받으신다.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받지 않으세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흠 있고 점 있는 것들은 절대 거룩한 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 씨를 심어주신 사람만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악한 주인이 아니시다는 것이에요. 심은 것만 거두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씨를 심어주신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아마 이때 깨달은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스스로 그의 것으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 속에 씨를 심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사람인가를 언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씨를 심으신 자인 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사람인지를 찾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복음을요. 하나님이 씨를 심어주신 사람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임을 당하셨다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누가 믿겠어요? 사람이 믿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씨를 심어주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으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구원의 주권자가 될 수 없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목격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인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주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씨를 심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씨를 심어주신 사람인지 그 증거가 잘 나타나지 않고 그 행위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혹 교회를 지금 다니지 않지만 우리 기도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씨를 심어주신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씨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자라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자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씨가 자라게 되었어요. 어디에 심겨진 씨인지, 좋은 밭에 심겨진 씨인지, 아니면 길가에 뿌려진 씨인지, 돌밭에 뿌려진 씨인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가 그것을 낚아채간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빼앗겨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돌밭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받되 그리고 즉시 기뻐하되 그랬어요. 말씀을 기뻐할 줄도 안다 그래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그 씨에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견디다가 곧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그러면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 그 사랑이 참 사랑인가? 주님을 따라간다고도 하고 사랑한다고도 하고 말씀을 기뻐한다고도 하는데 환난이 오면 다 넘어진다.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주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말씀을 듣되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서 근심만 자라지 말씀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온갖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재물의 욕심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그 속에 말씀이 자라지 않고 그 기운이 막혀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육신적인 것들, 모든 정욕과 탐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고 참으로 진실되게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그를 자라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그랬어요. 복음이 전달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치 복음이 인격체인 것처럼, 복음이 다가간 것처럼 살아있는 복음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참 묘한 표현이죠.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바로 주님이신 것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가정에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름에 됐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들이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 자란다고 했습니까? 이 사람 믿음 보세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난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를 보세요. 온 천하를 한번 사방을 둘러보면 로마 황제의 그 치하 속에서 온갖 음행을 저지르고 둘러보면 우상밖에 보이지 않는 로마의 문화 속에 그 사치 속에 그 향락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의 믿음이 온 천하에서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의 권세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제가 관영한 세상 문화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요. 지금이나 교회가 많죠. 사방 둘러봐도 다 우상 섬기는 자들밖에 없어요. 짐승 앞에 절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온 천하에서 주님께서 심으신 그 씨가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이에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황제가 통치의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고 힘이 있고 그의 위력을 자랑하지만 사실상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저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증인이요 목격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죽은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그 나라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그 민족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언제나 좋은 시대가 다시 와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유의 주권자의 모든 계획대로 오늘도 흘러가는 것이고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구원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화평을 사랑합니다. 평화 있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러나 이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화평은 샬롬이라고 해요. 잘 아시죠? 헬라어로는 에일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평은 1차원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그 참혹함을 우리가 꼭 겪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전쟁인가. 그런데 꼭 전쟁이 있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전쟁을 사는 것 같이 비참할 때가 있어요. 참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그 결핍과 그 수치를 내 인생에서 겪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열심히 수고해요. 힘들지 않게 살려고, 부끄럽지 않으려고, 고통 없이 살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분주하게 힘써 자기 인생을 그렇게 갖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 평화가 어디 있나? 찬송가 412장 4절. 이 평화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채우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 참된 평화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고안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수준의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참 평강을 누려야 우리 인생은 그런 참 평화 가운데에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께 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인간이 고안하는 모든 지혜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세상 즐거움을 따르면서 세상에 있는 안전을 구하고자 했던 모든 죄에 속했던 죄의 종류로 됐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모든 죽음의 사슬,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뜨려 주셔서 우리로 풀어 살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전쟁이 있었습니까? 아담에게 가난이 있었습니까? 아담에게 어떤 결핍이 있었습니까? 아담이 우리처럼 질병이 있었습니까? 아담이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는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그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그 낙원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왕처럼 다스릴 수 있는 복과 권세를 주셨어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족함 없는 그 아담.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뱀의 말을 들어보니 그 인생이 무언가 부족함이 느껴진 것이 만족함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취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만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가족만이 아니에요. 그 밑으로 나오는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낙원에서 그가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모든 것이 부족함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이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제거하고 말씀을 제거하니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사랑했던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했던 그 아내까지도 원망하고 미움이 생겨요. 그리고 그가 낳았던 두 아들 중에 하나가 그 다른 하나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평화가 없어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모든 누렸던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절대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성도들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 것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레위기 26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비참함에 빠지고 화평을 잃게 되는가, 네 가지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다른 대적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침공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대적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치리니.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너희를 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두 번째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라고 했어요. 대적을 만나면 누구라도 힘이 강하든 강하지 않든 수가 많든 적든 그 대적에게 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 시온 땅,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지어서 세우신 그 성전마저도 무너지게 되고 불타버리게 되고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딸들이 아이 뵌 여자까지도 배가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 번째,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면 너희를 미워하는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너희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에요. 불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에 사망의 줄로 올감해져서 그저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도록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그랬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얼마나 허망합니까? 위협하는 사람도 없고 쫓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에요. 항상 마음엔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외롭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마음이 허망하고 허탄하고 허무하고 도망자의 신세같이 항상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를 쫓습니까? 누가 그를 위협합니까? 도망하는 자가 쫓는 자가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땅에 있는 왕들이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의 죽는 순간을 보세요. 고통 없이, 문제 없이, 가난 없이, 혹 질병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정말 비참해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독한 약이 없으면 한 시간도 잠을 청할 수가 없다 그래. 마음의 평강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술을 찾고 약을 찾고 오락을 찾고 쾌락을 찾고 세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허망하고 허탄해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평강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정답을 아세요. 하나님만이 길을 아세요.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실상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칭의의 은혜를 주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받는 아들같이 역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날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사고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면서 선포하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화평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복음만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1장 16절 후반절을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이 놀라운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할례받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셨지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이 되신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행적을 우리가 3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고넬료와 그 집의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 그랬어요. 무엇을 아느냐면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그랬어요. 그 세례를 선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 한 가지만 선포했습니다. 다른 뭐 여러 가지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온 유대와 유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더라. 그 말씀이 나와. 와, 이런 말씀에도 사람들이 나와서 자복하는구나.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자여 만유의 주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야 해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지 않아요. 왜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랬어요. 자기 죄에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깨닫는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요한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이 요한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깨닫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일을 허락하라, 허락해달라, 허락해달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회개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받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지적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일로도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참으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아담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일을 허락하라. 아담 속에서 났던 이 어그러진 사람들을 다시 제 자리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고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백성들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전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 말씀을 들으면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기분이 언짢아 하고 얼굴을 인상을 찌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복음으로 그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자기 마음속에 받고 싶은 은혜를 그리고 육신의 생각 속에 그 은혜를 상상하고 품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비워내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앞서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속에 잠기셨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물 속에 들어가시는 이 세례를 그냥 퍼포먼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는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는 그런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을 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주신 하늘의 열린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서 그리 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말은 주님처럼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죄가 없으셨지만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치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죄 있는 우리에게는 마땅히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해체가 되고 내가 지워지고 내가 부정되고 내가 복음으로 온전히 깨뜨려져야 죽어야 사는 영생의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우리가 죽어야 사는 그 생명의 진리를 몸소 보여주신 말씀의 생애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말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사랑하면 나 부인하는 것,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환난받고 연단받고 고난받는 것, 그건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어디로 가셨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37절에 갈릴리로 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는 그 말을 굳이 이 속에 집어 넣었는가 하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고 성전이 있어 유명하고 큰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왜 그 변방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로 가셨는가? 그 이름이 없는, 그리고 빛이 없는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땅은 역사적으로 참 슬픔이 가득한 그런 역사를 가진 땅입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침공했을 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사로잡아갔어요. 그리고 모진 고통을 그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는 여자들을 유린해서 갈릴리에 있는 여자들이 대본 그 이방인의 씨를 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보면 갈릴리를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부르시죠?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 고넬료를 사랑하시고 그의 경건함과 의를 받으시고 그에게 씨를 심어주신 하나님이 그를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자신을 이방의 갈릴리에서 태어난 자신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까지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학문 없는 범인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갔던 그런 평범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슬픔 많은 땅, 이 고통이 가득한 땅, 이 수치가 가득한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슬픔에서 그 슬픔을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몰아내 주셔서 그 어둠의 땅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갈릴리를 비추셨던 그 구원의 빛이 이제 모든 각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를 행하는 모든 백성에게 비추게 된다는 것을 그가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추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원래 이사야의 말씀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함께 힘있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는 빛이 비치도다. 아멘. 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이름 없는 그리고 빛이 없는 슬픔 많은 갈릴리로 행하셨는가? 그곳에 고통하는 자를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어, 어둠 가운데 빛이 없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구원의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고 수치를 당하던 그 조롱받던 갈릴리 사람들을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살 소망이 끊어진 위로받지 못한 이 갈릴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과 화평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망 권세, 죽음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들어와 주시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위로받지 못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수치받고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우리 마음들 속에 주님이 오늘 임해 주셔서 모든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권세와 사망에 끊어진 모든 권세들을 다 내어 쫓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의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세상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다 밀어내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만유의 주로서 임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따라서 열린 하늘문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